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웃기는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도전 받는 또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춘향전의 스토리는 뭐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그 전라도 남원 땅에 성춘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그 고을의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라는 또 남자가 있어요. 주인공이죠. 예, 우연히 이 성춘향은 그네를 타러 갔다가 우연히 이도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속삭이게 되고 계속해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래오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몽룡의 아버지가 이제 다시 이제 임지가 바뀌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서로 약속했던 사이, 사랑했던 사이. 하지만 이몽룡은 약속합니다. 내가 꼭 돌아오겠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성춘향도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이제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있어요. 변학도. 이 사또가 이 성춘향을 보면서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이쁘다. 근데 자꾸 이 결혼도 했으면서 아내도 있으면서 춘향이를 흠모하면서 자꾸 수청을 들라고 하죠. 춘향이는 이도령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또의 이 상태가 점점 심해집니다. 자꾸 춘향이를 더 괴롭히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는 일까지 생기죠. 이제 매질을 합니다. 이제 거의 잘못하다간 이제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가 옵니까? 네, 이도령이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서 이 포졸들이 마패를 들고 이게 이몽룡이 함께 어사가 돼서 장원급제하고 어사가 돼서 촥 나타나는 거예요. 금이 환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흑기사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리 그리고 나서 이 성춘향과 이도령은 나중에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이 춘향전의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제일 감동이 되거나 또 관심이 갑니까? 저는 그 암행어사 출도요, 그 장면이 얼마나 통쾌하던지 너무 참 멋진 것 같아요. 남자로 제가 봐도 암행어사 출도요 마패를 탁 들고 나오는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이 암행어사 출도요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권위, 이 권세가 참 무섭고 그것이 참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도령이었고 아직 과거 시험도 보지 않았던 청년 시절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에 급제하고 또 임금의 총애를 받고 사실 임금을 보필하는 자예요. 그리고 비밀 감찰 요원이 되는 거예요. 탐관오리들을 은밀히 가서, 그래서 암행이지 않습니까? 암행. 은밀히 가서 정말 탐관오리들을 물색하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파직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는 뭐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임금님께 올리고 나중에 파직을 시키는데 이 암행어사에게는 이게 워낙 한양과 먼 지역에서는 그 즉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품계 분류상 이 암행어사는 관찰사와 대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파워,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권위와 권세는 누가 그를 보냈느냐,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땅 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위대한 권위와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포함해서 누가복음 20장은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권세와 또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9절 이하에서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부활의 논쟁 또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또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 20장에는 쭉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춘향전에서 나오는 악한 이미지, 이 변사또, 그런 악한 무리들을 보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릴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 예수를 궁지에 몰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들의 관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질문할 때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19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로 이 가이사의 것은 이 동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22절에 말씀하는데요.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권리죠. 권리. 권리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것도 함정을 파서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는 24절에서 이제 하나를 보여달라 그래요. 뭘 보여달라 그러냐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누가 새겨져 있는지를 물어보시죠.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이사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주 명답이죠.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 또 이 땅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둘 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 또 넘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보여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전에 오셔서 그분은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사회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그 의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역시 이제 함정을 파고 하는 질문입니다. 2절에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Who gave you this authority? 이 authority, 이 권위, 이것을 주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무엇일까요? 항상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앞장에서 전장에서 앞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앞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질문하는 그 대답을 우리가 그 이런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제물을 위한 짐승 소와 양과 비둘기 등을 팔고 그것을 위해서 환전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셨어요. 호통을 치셨어요. 바로 앞장의 19장 45절에서 그리고 19장 46절에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시장의 실소유자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찔리는 자들,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은 자들 있었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자들. 조상적부터 유대사회의 지도층이었고 또 당시 다들 한가닥 하던 원로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이 달린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신의 불이익을 용납하지 않았던 욕심에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 이런 일이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옷가지를 땅에 깔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Save us,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민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이건데? 어떤 권위로? 구원? 어떤 존재이길래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성전은요, 아무나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특별히 파송하고 임명한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한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그 어떤 이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가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와, 이 시대에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물밑을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늘의 권위를 갖고 오신 분, 아,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구나.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세례를 또한 받습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걸어가시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들었던 그 주의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례요한이 대단한 위대한 자인 줄 알았더니 아, 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난 이름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었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디 갔나? 나중에 알고 돌아왔죠. 알고 봤더니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성전의 스승들과 선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데 이 지혜가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2절에서 예수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권위를 준 이는 누구인지 말하라 라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의 질문.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또 대답을 하실까? 왜냐하면 이것도 함정이었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쳤을 뿐 아니라 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어지럽힌 죄로 예수님은 고초를 받게 되고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대로 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이건 또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권세를 사칭하는 자로 역시 이것도 예수님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야 할까요? 3절에 예수님은 오히려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에서 가장 무서운 펀치가 어떤 펀치인지 아십니까? 바로 카운터 펀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챔피언이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우연히 실수로 얻어맞은 카운터 펀치에 챔피언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카운터 펀치와 같은 카운터 퀘스천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역펀치와 마찬가지로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어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한의 팬들, 요한을 따른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저 시민들이 군중들이 이 요한은 하늘로 붙어온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준다라고 해서 다 받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 대제사장들, 이 리더십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카운터 퍼처와 같이 카운터 퀘스천을 하신 것인데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역질문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세례받기에 나오시는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자요.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랐어요. 바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난 이름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권위 그런 권세를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12살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분의 지혜와 또 공생을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병고침의 역사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걸어가시는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함정과 같은 그런 질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권위와 권세 그 어떤 세상 권세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권세를 갖고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자기를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 아니 예수야 너 여기 뭐하고 있니?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잉태했고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던 자들로 아마 이 예수님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생각하고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 또 예루살렘 입성에서 대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또 성전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바로 예수의 권위가 땅과 사람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권위와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포도농부 비유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포도농부 비유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소작농, 이 농부들에게 이 밭을 잘 일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 소출의 일부를 받으러 사람을 보내겠다 얘기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포도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때린 거예요. 때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10분의 1을 주든지 10분의 3을 주든지 계약했던 약속했던 그것을 줘야죠. 근데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종도 또 매를 맞고 쫓겨난 거예요.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 이 종들이 매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은 이제 화가 났겠죠. 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고 일어나? 아, 종을 보내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내 아들을 보내겠다. 라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 이 소작농들은 어떻겠어요? 야, 이 아들, 이 상속자, 저 사람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리고 정말 그걸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인에게는 자비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서 저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 포도원을 넘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죠. 사실 당시에 그 탈무드에 보면 3년 동안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것을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소작농이 그것을 가둘 수 있었던, 그걸 이어받을 수 있었던 그런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비록 상속자는 자신들이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주인이 살아있거든요. 또 연락이 안 닿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면 그 주인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이 가운데서 주인이 결정한 사항,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졌다고 좀 믿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말아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강구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사인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아들을 보냈을 때 이게 마지막 사인이었는데 그것을 저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보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사명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도 있고 중간 계급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맡은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실천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왜 그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포도농부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 이 사명.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권세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나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외면당하셨고 고통당하셨지만 자신의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로 버려지셨어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은 물론 또 사회와 전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께 도전해서 부딪힌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가루가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그 권세,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께서 카운터 퀘스천, 바로 역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귀한 존재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도 농부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원로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세상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맡은 바 사명, 청직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세상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나오는 농부들은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세상 욕심 때문에.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들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가려지고 그들은 점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